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부모님 주일로 혹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쏟아주셔서 희생으로 오늘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섬기는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부모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께서 기록해 주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여 계명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약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의 삶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즉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제5계명에 있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에베소 5장과 6장에서는 인간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첫째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 즉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에 대한 관계 중에서는 첫 번째가 부모에게 대한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 저분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올바르지 못하면 그 외의 모든 대인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첫째 계명이 안 되면 모든 다른 계명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제1계명은 10계명 중에 제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5계명이 인간 계명의 첫째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실패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국가에서 정하고 이날을 지키게 되는 이 사실은 가장 성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도리의 가장 첫 번째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섬기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권면하는 말이나 부모가 타이르는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를 얼마나 순종하고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하는가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녀들아 하는 말은 헬라말의 테크나라는 말인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의미는 부모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거들랑 거기는 순종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말라. 너는 거짓말을 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은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해석은 다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라.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명령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며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며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obedience of children is decreed by the authority of God.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한 것이다 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로서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도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6.25 사변 때 저희 동네에서 총살하는 경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 개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묶어놓고 군인이 총살을 하는데 6.25 사변 때 군대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총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귀로만 듣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는 더 경험이 많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아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 거로 그 부모의 충고나 부모의 권고나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도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들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면 야고보 1장 22절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0절은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과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삭은 이제 티네이저, 이제 열몇 살 정도 되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훨씬 지났고 아들 이삭은 이제 열두 서너 살 되는 그런 활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을 때에 아마도 이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찔러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거기에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여 있었고 아버지가 올려놓는 대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소년의 지극한 순종과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주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얼마나 답답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는 한갓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33년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활동 범위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본인 부모의 권유와 부모의 충고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첫째 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동하는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2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라, 높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존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높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부모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속에서는 아버지 어머님에 대한 미움과 반발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냥 행동으로만 순종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존경을 가지고 부모를 높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행동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먼저 나의 마음을 배우라. 속이 좋으면 행동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악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 부모에 대한 이와 같은 존경은 바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저에게도 한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만은 제 위에 계시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 나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언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힘이 지났지만은 제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어찌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함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견주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만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할 때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 아버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한 탕자와 아버지와의 표현 속에서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 땅에 나가서 멀리 나가서 돈 다 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어머니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려 주시는 그 기도 외에 더 큰 축복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팜 카르라고 하는 분이 방탕하였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돼서 목사가 된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팜 카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팜 카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일생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지금은 나쁜 아이로서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 팜 카르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번은 그 아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전보가 왔는데 당신 아들 팜 카르가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전보를 받고 골방에 들어가 그 전보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 팜 카르가 회개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아들 팜 카르가 죽었다고 하는 전보가 왔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는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를 가지고 그 감옥에다가 다시 편지를 쳐서 보냈는데 내 아들 팜 카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아 달라고 하는 그런 전문을 보냈는데 사실은 감옥에서 팜 카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죽었는데 전보를 잘못 보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존경심으로 공경하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부모를 존경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존경하면은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훈련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훈련 전에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가장 첫째 길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하늘에 있는 축복을 너에게 나리워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있는 계명을 보면은 꼭 이 부모에게 대한 계명에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만 하셨지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누구나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는 방법이 자기에게 정말 그토록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신 부모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였는데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유 없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수가 좋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재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계시는 분명히 원리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가? 그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가보면 요셉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높이시고 복을 주셨는가?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공산주의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효도하는, 부모를 섬기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면은 다 타가서로 보내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애정을 끊어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공산주의를 위한다면 부모도 떠날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부모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역행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공산주의는 오늘날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인격이 그 사람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첫째 계명인 오계명에서 실패하면, 오계명을 범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출세하고 일시적으로는 높아지겠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하지 않는 사람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도리를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으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남은 여생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의 바른 소원이요 바른 또한 축복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섬기는 이 원리를 따라서 행동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축복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존경과 그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